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할 것과 하지 말 것 두 개를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하라, 지켜라 이런 게 있고요.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성경 기본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죽을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모든 사람의 최고의 복이 뭐냐면, 성공이 뭐냐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특히 그게 일단 거기서 시작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꽝이에요. 일단 예수님을 믿고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이게 진짜 자꾸 실감이 나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라든지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없는 것을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우리는 아는데 누가 근데 또 그렇게 지적하면 기분이 좀 나빠요. 그런데 누가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를 보면 사실 제일 잘 알아요. 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별 말이 없어요. 그러면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착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참 착하게, 선하게, 갈등하지 않고, 누구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살 수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힘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잊으면 자꾸 힘들어요. 여러 가지가 힘들어요. 관계도 힘들고, 세상과 나와의 관계도 힘들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 하나를 생각하면 사실 웬만한 거는 다 쉽게, 여유 있게, 평안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이 정말 복 있는 삶, 복을 누리는 삶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 성경적 원리들을 잠언서는 지혜라는 단어를 빌어서 우리들에게 많은 설명을 아주 세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이렇게 보면서 지혜라는 단어들이 나오면서 이 지혜가 뭐냐 그랬을 때 아주 극단적인 단어로 바꾸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좋은 단어들을 다 붙이면 그걸 하나로 엮어서 지혜롭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잠언은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 똑똑하고 많이 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 부산물들,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지혜다, 지혜로운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지혜로운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역사 속에 사람이 이렇게 잘못되기 이전에 아주 지혜로웠던 사람의 대표가 이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왕이 됐을 때 기도할 때 무엇을 줄까 그랬더니 지혜를 구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 은혜예요.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은혜예요. 다른 것 안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선물을 가지고 그가 나빠지기 전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정리했던 책이 잠언과, 잠언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과 전도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의 지혜는 자기 인생의 경험을 빌어서 쓰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지혜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따라서 살때그 인생이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더 귀한 거는, 재밌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솔로몬이 그 지혜를 누구에게 얻었다 그래요? 요새 매일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버지로부터 얻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함께 누구로부터 왔어요? 다윗에게서부터 왔어요. 다윗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으로 살았던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물려받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아버지께 받은 신앙 유산을 지혜롭게 기록한 책이 잠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 독자적으로 은혜를 입고 썼다라기보다는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또한 그는 지대하게 받았다라는 거죠. 지대하게 받았다. 그러면서 이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아버지께 받았던 것처럼 내 아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은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정하셨어요. 법을 제정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라는 얘기는 법을 제정하는 분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요. 그렇죠. 법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죠.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정확한 정신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법을 주세요. 법을 주실 때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그 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사랑해서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래요? 1000대까지 주신다 그래요. 1000대. 1000대까지라는 얘기는 1000대까지만 주신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안 지키면 몇 대에 끝나요? 3, 4대에 끝나요. 근데 가만 보면요. 3, 4대면 진짜 끝나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3대,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이렇게 삼족을 멸하면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 3대까지 딱 내려가면 그냥 끝이 나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1000대까지 복을 주세요. 그럼 이 법을 제정하신 이유가 뭔 거예요? 뭐 주시겠다? 1000대까지 복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 그래서 아, 우리 힘들고 말씀 지키면서 살기 어려워. 고민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아, 이거 안 지키면 벌 받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사실 잘 몰라서 하나님을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어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자자손손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때부터는 말씀을 잘볼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여기 있는데 이걸 보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수 있는데 이거 없이 살려니까 힘들고 고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걸 주셨구나. 나의 법을 마음으로 좀 지켜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아, 이래야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돼서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예.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대에도 장수한대요. 제가 요즘에 며칠 은혜 받았던 단어가 장수예요, 장수. 오늘 어른들이랑 그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도 어른들한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장수하는 거복 같아요. 아, 복이에요. 같아요가 아니라. 왜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주 교만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짧고 굵게 폼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싹 죽었으면 좋겠다 이래요. 그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뭐 한다? 장수한다 그랬어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장수는 하는데 편안하지 않으면 그거 힘들죠. 그런데 평강을 더하신다 그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사는데 아프다든지 늘 고생스럽다든지 그러면 그게 별로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면요, 장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평강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지킬 만하지 않아요? 이 땅의 기준으로 봐도?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이걸 그냥 이렇게, 아, 성경 이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사실 이런 설교는 잘 안 한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설교를 했지, 근데 요새 잠언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사실 받아요. 아, 왜 이런 말씀은 잘안 나눴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분복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복음과 함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아름다운 나그네 삶의 분복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여러분 이렇게 이걸 한번,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이렇게 받아보세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좀 생각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어떠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냐면 4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이 여김을 받습니다. 업신여김 받지 않아요. 사람들 한 사이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큰 복입니다. 많이 배우고 가졌고 똑똑한데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요새 무지하게 많거든요.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 부끄러운 당하는 일 많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고 살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거 큰 복입니다. 정말 큰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데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고 권세예요. 영적 권위가 거기서 나와요. 권위는 직책에서만 나오질 않고요. 이런 삶을 통해서 묻어납니다.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죠. 또한 5절에서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늘 무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지혜와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은 감히 이렇게 내비칠 수도 없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늘 의존하게 돼요. 그러니까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리고 자꾸 묻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봐서 아는데 어린아이들이 분명히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이쁘잖아요. 근데 애들이 물어요. 지가 한다 그래요. 거의 모든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지가 합니다. 그걸 해서 안 돼요. 잘못됐어요.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니야. 라고 고집 부리고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 본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일은요, 하나님한테 잘안 묻고 해라 그래요.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려 그래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거 되돌리고 하려면 참, 이거 백업 하려면 힘든데 늘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질 말고 처음서부터 묻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묻고 살아라. 의지하고 살아라. 물어보고 살아라. 그게 바로 내 명철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일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길을 이렇게 헤쳐가는 거랑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길이랑 뭐가 쉽겠어요? 또 모험정신이 강한 분들은 알아서 살고 싶어 할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어리석게 인생을 살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어리석게 시행착오를 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이미들 그렇게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또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또 실패하고 또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돌아와서 그렇게 항복하고 살고 옛날에 그런 찬송 많이 했잖아요. 그 간증집회하면 천부여 의지앞서서 손들고 부흥회 때마다 내 어릴 때 보면 왜그 찬송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찬송을 진짜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부른 적 없죠. 천부여 의지앞서서 손들고 옵니다. 진짜요. 아니 손들기 전에 잘하지 왜 손들고 나서 저렇게 울고 어른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렇게 울고 손들고 근데 그 다음에 부흥회 때또 똑같은 노래를 하면서 또 울어. 야 그걸요 반복을 하면서 사는 게 우리인데요. 그게 인간이죠. 근데 여러분 그 반복하면서 맨날 올라갔다 제자리하고 올라갔다 제자리하고 그렇게 매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고. 왜요? 처음서부터 의지하지 않으니까. 처음서부터 의지를 하면 쉽습니다. 모르는 길은 묻고 가는 거예요. 아는 분한테. 절대적으로 묻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사는 게 제일 쉬워요.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전한 발도 못 내밉니다. 이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이런 무능한 놈, 이렇게 보시지 않는 거라니까요. 그런 자녀를 이뻐하세요. 그런 자녀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그 앞에 길이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헤쳐가려고 그러면 늘 불안해요. 초조하고, 걱정돼요. 염려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믿음 하나만 분명하게 붙잡고 있으면요, 그 다음 장이 기대가 돼요.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일이 기대가 되는 인생은 오늘 의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의지하는 사람은 내일이 기대가 돼요. 오늘 의지하지 않으면 내일 불안해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지하면 평안해요. 의지하면 감사해요. 의지하면 소망의 빛이 이렇게 서광이 쫙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시커먼 동굴 속에 딱 빛을 하나를 보는 거예요. 저 구멍에. 저기가 나가는 길인 거예요. 그걸 보고 가는 사람은 다른 데 기웃거릴 수가 없죠. 그러면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굴 밖에 있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의지하세요. 매일매일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7절에도 그 악을 떠나라. 그렇죠. 인간 큰악 중에 하나가 똑똑한 척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다 똑똑한 척 하는 것 같아요. 있는 척, 누가 그러셨는데, 삼척동자라고. 있는 척, 아는 척, 또 하나가 뭐죠? 삼척이 뭐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아무튼, 예? 잘난 척,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삼척동자라고 그러는데, 우스갯소리인데요. 근데 우리한테 다 있어요. 우리한테 다 있어요. 근데 그러고 살면 너무 웃긴 것 같아.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있는 척도 말고 아는 척도 말고 잘난 척도 말고 하나님 저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케 하리라. 건강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우리 몸도 건강하고요. 마음도 평안하고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말씀들을 믿으세요. 평강의 복,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이 우리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주 구체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밑줄들을 쳐놓고 하나님 내가 이 주인공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오늘 기도할 때 요 성경책을 펴놓고요. 이렇게 손으로 찍어가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믿습니다.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기도 중에 최고가요. 말씀을 꼭꼭 집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니까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이러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 믿어요. 오늘부터는 하나님 의지할 거예요. 더 많이 의지할 거예요. 잘난 척 안 할 거예요. 똑똑한 척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믿으면 뭐를 또 하나를 할 줄 아냐면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물질로 물질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귀한 거죠. 귀한 거. 처음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분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포도주 집이 새 포도주 즙이 넘친대요. 헌 포도주도 아니고 상한 포도주도 아니고 좋은 포도주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된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면 드릴만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거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혹시 있다면 먼저 드려보세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그거는 정말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즙으로 넘치게 하신다. 예.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절대적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의존해라는 게 관념이 아닌 거예요.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들여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일 정성스럽게 들여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경험을 했고요. 솔로몬이 경험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경험을 했어요. 그거 알죠? 우리 아버지 그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다윗이요? 별 볼 일 없었잖아요. 그 집안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집안에서 하나님이 왕 세울 거라 그랬는데 아버지 눈에 볼 때 다윗은 왕의 후보가 아니었다니까요. 다른 형들 다 데려다 놓고 다윗 안 불렀어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 뭐예요? 아니, 딴에는 혹시 몰라도 쟤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던 게 다윗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엄청나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눈에는 아니었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거 안 보신 거예요. 뭐 외모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 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였어요. 그게 뭐였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랑 동행하고 살았던 거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윗 따라갈 만한 사람이 흔치 않아요. 그냥. 자기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삶.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런 시를 쓸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는 고난시 전체가 아주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요. 모든 고난시는 다윗의 삶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앉아갖고 그냥 문학적으로 쓴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믿음의 고백으로 시편으로 써놓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신앙이 솔로몬에게 전수가 됐어요. 그걸 배웠어요. 아, 우리 아버지의 인생을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실감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자기가 모아서 짓지 않았잖아요. 그 모든 재료를 누가 만들어놨어요? 다윗이 다 쌓아놨다니까요. 단지 솔로몬 때 시공을 한 것뿐이에요. 시공을. 네? 허락도 다윗 때 받았어요. 너 말고 네 자식 때 내가 해줄게 라고 허락도 다윗 때 받았어요. 그냥 솔로몬은 일만 했어요. 일만. 그럼 모든 준비 과정은 다윗이 다 해놨다고요. 그 이야기를 솔로몬이 다 듣죠. 다 듣고 아버지로부터 듣고 그리고 자기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 잠언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더해 주신다. 이런 복을 주신다. 여러분 잠언이 지혜서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혜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근데 제가 1장부터 4장까지를 이제 쭉쭉 보고 다시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지혜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정말 완벽하게 해주고 있어요. 뭐가 지혜다? 이 지혜를 따라서 살때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정리를 해주고 5장부터는 그냥 지혜롭지 않은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아주 강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강론을 알기 전에 원론을 꿰뚫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새벽에 1장부터 4장까지를 쉬지 말고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저녁이나 뭐 내일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쉬지 말고 통으로 그 얼마 안 돼요. 한번 이렇게 쭉쭉 보는데 한 시간이면 한 10번을 볼수 있을 거예요. 10번만 쉬지 말고 이렇게 쭉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축복의 원리가 통으로 꿰뚫어져요. 그러면 삶에 뭐라 그럴까요? 큰 은혜를 입는데 어떤 은혜를 입냐면, 아, 내가 축복자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축복의 약속을 안 놓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한 것들을.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가 하나가 남아요. 이건 제가 받은 은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거 우리 자손,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 같은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마음이 뭔 줄을 알겠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자식들한테 해주는 이야기가 뭔 줄을 알겠는 거예요. 아, 이거예요, 이거.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축복의 원리들, 그 축복의 내용들,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행복들. 이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큰 이렇게 금맥을 이렇게 꽉 잡은 것 같은 느낌. 그냥 땅을 삽질을 하고 팠는데 갑자기 유전이 터지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받은 그 실감을 여러분들이, 그게요, 그냥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뻥! 하고 터진 것 같은 거예요. 뻥! 하고. 땅을 팠는데 유전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팍! 솟구치는 것 같은 거. 땅을 팠더니 그냥 속에 금괴가 그냥 묻혀져 있는 것. 그런 원리들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원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모두가 진짜 큰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야, 이 축복의 원리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이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하나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뭐몇 가지 4장 1절부터 10절은 요 내용이 거의 반복되는 약속들이에요. 아주 크게 굵직하게 나오는 반복되는 약속.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이거를 다 여러분 걸로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삶에 누리세요. 그리고 주인공이 되시고 증거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참 갖고 사는 그런 기쁨, 희열 이런 걸 정말 만끽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